모든 사람은 죽을 운명에서 나고 이 운명은 어떤 힘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 어느 장사도, 어느 권력도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죽으러 오신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까지 주님은 3년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키셨지만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셉의 아들로서의 목수의 삶은 더더욱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에 비록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는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사실입니다. 3년의 공생애는 자신이 구속의 십자가를 지신 후에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인류에 퍼뜨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가르치실 그런 선생으로서의 생이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범죄한 인류를 위한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바로 그 제물로서 바쳐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를 대신한 주님의 슬픔과 수치와 고난의 모습이 이 26장에서부터 27장에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삶을 비교적 간결하게 기록하는 마가조차도 이 십자가에 이르는 주님의 행보를 14장, 15장, 두 장에 걸쳐서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누가복음 22장과 23장,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가르침과 이적과 표적의 삶은 사실 이 대속의 은혜를 이루기 위한 준비에 불과하고 이 대속의 십자가가 없으셨다면 역시 한 위대한 성인이라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룰 내용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지루하지 않고 간결하고 빠르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고하는 이 말씀과 다음 이 시간에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의 행사를 기념하시면서 그때까지 기념해온 유월절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면 자신이 바로 온 인류를 위한 유월절 양이심을 증거하시면서 새 언약으로 갱신되는 유월절의 깊은 의미를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셔서 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시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히시는 과정이 이제 이 26장 46절까지 계속되는 것을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아주 미묘한 심리적인 차이들이 교차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후에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는 예언과 함께 대제사장들의 가문이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흉계, 그리고 한 여인의 가장 귀한 것을 바쳐서 죽으실 예수님께 향유를 붓자 거기에 만족하시고 칭찬하시는 주님, 비록 제자들의 핀잔이 있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태껏 그렇게 믿고 제정을 맡겼던 가룟 유다의 스승을 팔아먹는 배신, 이렇게 반복되는 역전의 모습들이 아프게 그리고 슬프게 감사하게 우리의 희로애락을 자극하는 그런 모습으로 미묘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들의 차이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 각자는 현재 과연 주님께 어떤 것을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이왕에 주님의 피로 구속을 받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하겠다는 안타까움을 드리고 있는 자신은 아닌지 우리 각자를 살폈으면 합니다. 아니면 사람들이야 뭐라고 핀잔을 주든 나의 가장 귀한 가치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이름 없는 여인인지 역시 한번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회만 되면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세상의 것을 챙기려고 상황을 살피는 혹시 가련유다는 아닌지 우리 각자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비유적 교훈을 마치시면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는 가슴 아픈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느 하나도 이 비통한 주님의 심경에 반대하거나 위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붙잡혀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하는 안타까움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자발적이신 그런 희생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확인을 합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주님의 희생은 이미 선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것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상황에 떠밀려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결단으로 지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는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치욕의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그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사랑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구체화하기 위한 간악한 무리들의 간교한 회합을 또 여기서는 봅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23장에 지적하셨지만 이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야말로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고 있었고 민수기 20장 26절을 보면 죽을 때까지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한 율법을 결국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잃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사람에게 절대 권력을 지속적으로 두는 것은 로마의 반란을 모의하기 쉬운 것이라는 로마 정부의 판단으로 결국 로마에 의해서 몇 사람이 교대로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의 종교가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변경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런 표현을 볼 수 있거든요. 대제사장은 분명히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나타나는 대제사장은 네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였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이왕에 간교한 종교꾼들은 로마의 압제에는 전혀 대항도 못하면서 자신들의 앞길을 방해하는 자를 제거하고자 계획하지만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였음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죄악을 모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지혜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서 16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에 선하게 사용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을 궁극적으로 살려야 할 신성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기껏 의논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자는 간교한 의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지막 결론이 명절에 모여든 백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을 수 있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이번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의결을 하지만은 가룟 유다의 반역이 이들의 이러한 결정을 바꾸게 하고 맙니다. 어느 시대나 신성한 신앙의 지도자들이나 신앙하는 사람 모두가 권력과 결탁하고 세속의 이권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경계를 가져야 함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인데요. 6절에서 13절입니다. 어두운 상황은 다시 반전되어서 만 인류를 위한 유월절 제물로서 죽으실 안타까운 주님께 큰 위안을 주는 한 이름 없는 여인의 헌신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아름다운 이야기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고 있지만 마가복음의 내용은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고요. 누가나 요한의 기록은 다소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일이 한 번이 아니었음을 짐작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헌신에도 칭찬은 주님께만 들을 뿐 제자들조차도 책망하고 분내는 것을 참아야만 가능했었던 것을 봅니다. 언제나 주님을 위한 헌신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각오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또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각기 다른 반응을 보게 되는데 헌신하는 당사자와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주님의 최종적인 평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위한 일은 이렇습니다.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 그리고 최종적인 주님의 판단이 그것입니다. 자, 먼저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7절에서 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헌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하신 예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름도 그 귀한 헌신의 이유도 전혀 전해지지 않고 다만 이 여인의 행동만이 오늘 우리에게조차 아름다운 향기로 전해짐을 보면서 예수의 약속은 역시 지켜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여자가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향유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에 매우 귀한 향유였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귀하다고 하는 표현은 바리티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값비싼 고귀한 이런 뜻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되는 대로 아무거나 하나를 갖다 부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가진 향유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의 옥합에 담은 향유는 자신의 절개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전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단순한 향유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어드린 것과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 향유의 가치를 기록하기를 300데나리온으로 일용 근로자라면 약 1년 정도의 임금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가치로 나타나고 특히 여성이라는 데서 그보다 더 많은 희생이 있어야 가질 수 있는 보물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옥합까지 깨어버리고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을 하는데 이 옥합이 요즘 우리말로는 쓰지 않는 말이죠. 물론 그 말은 뚜껑을 가진 옥을 깎아서 만든 병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옥합이라는 말은 본래의 의미로는 좀 특이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상당히 역사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알라바스트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본래 그 재료의 이름인데 여성들의 소장품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역사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깨뜨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 말도 없이 식사하시는 주님의 머리에 자신의 최고의 보물이었던 이 향유를 부음으로써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희생은 역시 향기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죠. 두 번째, 거기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8절 9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안타깝게도 이 향기를 함께 맡으며 좋아할 수 있는 제자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이것은 평소에 돈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에 의해 시작된 분노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러라.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핀잔하는 가룟 유다의 심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말은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무척 전략하는 자세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절대로 허비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 됐든지 절대로 허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 돈이 올바로 쓰여야 할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명목 뒤에는 그 돈을 욕심내는 욕망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이 상황을 정리하시는 모습을 세 번째로 보는데요. 최종적인 예수도의 칭찬입니다. 10절에서 13절이죠.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죠. 누구보다도 이 여인의 진실을 다른 모두는 몰라줘도 주님께서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 헌신의 마음을 읽으시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만 맛볼 수 있는 감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감격을 자주자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두가 몰라줘도 주님께서 아신다는 확신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변의 모든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꾸짖어도 주님께서 칭찬하시면 그 받는 위로는 무엇에도 견줄 수가 없습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이라야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의 위로를 구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안타깝지만 만고 진리의 말씀을 여기서도 역시 읽게 되는데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주님의 희생은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므로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는 가르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서 도움을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은 역사가 끝날 때까지도 없을 것이라는 거죠. 어느 시대나 언제나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들에게 손을 펼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한 사랑에서 이 일을 행했지만 그것은 주님의 인류를 위한 희생제사를 위한 헌신이 된다는 깊은 의미의 칭찬이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12절에 그랬는데요. 사실 이 여인의 가치 있는 헌신은 역사 이래로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귀중한 헌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말씀은 이 여인의 칭찬이 적어도 이 세상에 복음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칭찬으로 말하여질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기나긴 메아리를 남기는 칭찬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칭찬으로 오늘 우리 역시 이 여인의 행동을 말하고 있다는 데서 이 주님의 예언적인 칭찬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3절에 하신 말씀이죠. 오늘도 주님을 위한 헌신이나 수고를 하려면 계산해 보고 행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칭찬을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을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칭송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여인 같은 헌신을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이 여인 같은 칭찬을 들으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4절 16절에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전이 여기 하나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 뒤에 또다시 쓰디쓴 어둠의 이야기가 덧붙여짐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그런 내용과 열둘 중에 하나인 하는 내용과 상당히 대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산이나 수에 익숙한 머리를 가진 사람으로 그래도 신임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주머니 전대를 맡기셨을 것이고 갈릴리 어부들이 대부분인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닌 남쪽 출신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이란 지명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헤브론의 그리옷이란 지명의 헬라어 형태로 여호수아 15장 25절에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마을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옷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거나 또는 그의 출신에 관한 것들은 성경에 별로 나타나지 않은 사실 이 가룟 유다는 의문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3년간을 데리고 다니며 가르치고 많은 예수의 기적과 표적을 봐왔음에도 이 사람만이 열두 제자들 중에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나중에 자결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율법에서 은 30세겔 정도에 팔린 사람은 적어도 재산 정도로 취급하는 종의 몸값에 해당되는 그런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1장 32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남종이나 여종은 만약에 소가 바쳐 죽이면 그냥 은 30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다름이 없는 가치로 취급되는 것이 은 30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은 30에 팔렸다고 하는 얘기는 종 취급도 못 받는 그런 가격으로 팔렸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는 이런 종의 몸값에 스승을 팔 생각을 했는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지 그의 악하고 돈에 대한 욕심과 같은 성품을 마귀 사탄이 충동질한 것 외에는 성경에 분명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 30을 달아받은 유다는 계속 스승을 넘길 기회만을 엿보는 어둠에 익숙한 자가 되고 맙니다. 이거 역시 세상의 어둠에 지배된 인생들의 대표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을 봅니다. 구약에 비슷한 인물을 한 사람 보는데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당시의 정치꾼으로서 모사꾼인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내고 그리고 환궁해서 이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모략을 베푸는 데 있어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스승이요 섬기는 군주였던 다윗을 팔아먹는 모략을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반드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모략을 베풀었음에도 그것이 압살롬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자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보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역시 그런 인물들이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자, 정리를 하면서 여기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오직하고 어리석으리만큼 주님께 자신의 것으로 헌신하는 이름 없는 여인은 칭찬을 세세토록 받는 데 반해서 머리를 잘 굴리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가련 유다는 세세토록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이 이름 없는 여인은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도 제자들의 핀잔으로 힘겨워하지만 그 사랑의 행위는 이 인류를 위해 제물로 죽으실 주님의 희생을 위한 헌신이 된 것입니다.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오늘 우리의 진실과 믿음으로 드리는 작은 헌신도 이 인류 구원의 역사에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대하는 원리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우직하게 순종하며 섬기는 것과 온갖 계산을 다하여 수지타산을 맞추어 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 오늘 나는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 후대의 이 여인과 가련 유다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둘 중에 다른 각각의 이름으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이름도 남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로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모습이 회자되는 이 여인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도 대대에 수천 대 이르도록 아름다운 이름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끝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칭찬받는 귀한 천성에서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